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부유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일본 측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유선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통신 연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포로 교환 계획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이란 반관영 누르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이란 권리는 미국이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권리는 바이든 정권이 계속 합의를 위반해 이란이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형태의 포로 교환 문제도 핵 협상 안건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은 포로 교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몇 년간 이란계 미국인 일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이중 국적자를 대부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강경파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공식 취임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도가 남중국해 중국 주변 해역에 군함 4척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인도 국방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국 군함이 이달 초 떠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견에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유도미사일 프리기탑, 소형 호위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인도 군함들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호주 해군 등과 함께 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쿼드 4개국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말라바르 21에 참여합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3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일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들에게 이 지역의 법의 지배,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과 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022년도 말까지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미국 성조기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대하위다오 영토 인근에 미사일 부대 추가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시가키지마는 센카쿠 열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과 타이완에서 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망명생활 중인 벨라루스 활동가 비탈리 시쇼프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이 3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 키예프 인근 공원에서 시쇼프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쇼프는 키예프에 본부를 두고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벨라루스인들을 돕는 벨라루스 하우스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여름 음악 캠프를 열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 때 얼음은 절반 이상 물을 가득 채운 보냉 기능의 물병과 함께 모자,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를 챙겨 보내십시오. 특히 물병은 운동장에서 활동하면서 언제나 물 마실 수 있도록 낙타의 혹처럼 이 배낭 형태의 빨대가 연결된 물병 권해드립니다. 폭염으로 바깥에 나가는 일이 망설여지는 요즘은 세계 어디서든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 뜨거운 여름에 건강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요.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분 전환에도 좋고 또 자연적인 비타민 D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높아지는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의 방사능이라고 불리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외선은 여름뿐 아니라 선선한 날에도 흐린 날에도 비가 오지 않는 모든 날에는 피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이나 시멘트 바닥이나 모래, 하얀 눈에서도 자외선이 반사되는데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이 좋고요. 구멍이 숭숭 뚫린 밀짚 모자보다는 얼굴과 귀, 목 뒤쪽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큰 크기의 색안경이 눈 옆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도 가려주기 때문에 눈가 주름을 덜 지게 한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쓰십니까? 특히 여름에는 옷 밖으로 나오는 모든 신체 부위에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최소 15 이상인 제품으로 2시간마다 더 발라야 효과가 있는데요. 생후 6개월 아래 아기는 자외선 차단제 대신에 옷이나 천으로 태양빛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종족이나 집단을 겨냥한 대규모 살인,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북한은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지역 대부분 오전까지 흐리고 비 내립니다. 동쪽은 함흥과 신포, 김책, 삼전과 희산은 맑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진과 원산, 청진, 선봉,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김영권이 14도로 가장 낮습니다. 평양, 남포 등 서쪽 대부분도 24도 아래, 중강은 19도에서 시작되고요. 낮에는 삼전이 24도, 해산이 29도. 많은 비가 내리는 서쪽 지역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평양, 구성, 용현, 사리원이 31도, 함흥이 35도에 맑고 뜨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을 이란의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라이시 신임 대통령은 미국의 억압적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재 러시아 외교관 20여 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프로그램을 확대한 소식, 또 2020 도쿄올림픽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직을 승인받았군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3일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을 이란의 13대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라이시 당선인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시 당선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의 새 대통령이 된 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헌법에 따라서 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승인식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열정적이며 대중적인 학자 라이시를 이란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라이시 신임 대통령 어떤 얘기 있습니까?
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이 가하고 있는 억압적인 체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각한 경제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란을 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까?
라이시 대통령의 공식 취임 행사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은 이에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115명 정도의 대표가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취임식에 누가 참석하는지 인사들의 면면도 궁금하네요.
네, 이란 언론에 따르면 10개국 정상 또 20여 명의 각국 의장들, 외교부 장관 11명을 포함해서 각국 사절단 등이 참석합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은 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석유수출국기구 오페크 의장,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대표단을 파견하는 걸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새로운 갈등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중동 5만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유조선이 무인 항공기에 의한 공격을 받아서 영국인 한 명과 루마니아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라이시 대통령입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1960년생으로 성직자 출신의 초강경 보수 정치인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성직자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른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학생 신분으로 가담해서 현 지도부에 눈에 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과 20대 때 테헤란 검찰청 차장 검사직에 오른 후에 검사장, 검찰총장 등을 거쳐서 사법부 수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라이시 대통령의 과거 인권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1980년대 말 법조계에서 일할 당시에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 후에 약 5천 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도 유혈 진압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라이시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미국은 라이시 대통령의 인권 탄압 행위를 이유로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재산 동결 등의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인사가 이란 대통령직에 오르는 건 처음 있는 일로서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이란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도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란의 새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중동 정세가 더 복잡하게 꼬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이시 정권의 내각은 꾸려졌습니까?
네, 어느 정도 조각은 끝났을 걸로 관측되지만 아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라이시 대통령은 5일 취임식 후에 일주일 동안 내각 명단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요. 의회의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대거 떠나게 됐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 24명에 대해서 오는 9월 3일까지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주미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 출국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내린 겁니까?
네, 이들의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토노프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이 비자 발급 절차를 극도로 강화하는 바람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후임자도 교체되어 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어떻게 강화가 된 겁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에 이 미국 주재 러시아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했는데요.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 국무부가 일방적으로 이 3년 체류 제한을 도입했다면서 다른 나라에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추방 조처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안토노프 대사의 말이 부정확하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외교관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3년인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각 개인은 미국을 떠나거나 또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면서 그게 미국의 운용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번 조처를 최근 러시아 주재 현지 인력 해고 문제와 관련지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네, 러시아 주재 인력 해고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에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채용한 현지 인력 182명을 8월 1일부로 해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앞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주재 외교시설에서 일하는 러시아인이나 제3국 국적자들에 대한 채용 규제를 강화한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현재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규 발급 등 일상적인 영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 전부터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사이버 해킹, 인권 문제 등을 지적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미국 기업인 솔라윈즈 해킹, 또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의 추방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 추방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양국 간의 대사를 서로 소환하는 바람에 대사 자리가 한동안 공백으로 있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항의해서 즉시 안토노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요. 한 달 뒤에는 미국 정부도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인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토노프 대사가 다시 워싱턴으로 복귀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3의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는데요. 그 후속 조처로 안토노프 대사와 설리번 대사가 각각 부임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토노프 대사는 정상회담 후에도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에 아프간인들을 위한 난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난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가요?
네,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난민 프로그램을 3단계 우선순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 2 범주에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기관이나 구호기구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아프간인들, 또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종교단체 전현직 종사자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아프간인들을 위한 별도의 이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 기간에 통역 등의 업무로 미군 또는 외교관들을 도와서 미국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을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 우선순위 1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특별 이민비자 SIV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 우선순위 2 범주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진 않았지만 언론사나 구호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들도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우선순위 1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도 자격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군의 군사작전에 협력한 사람들 가운데서 최소 근무 기간 등 일부 조건을 미치지 못해서 우선순위 1범죄 들지 못했던 사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난민 확대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로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과 그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난민으로 영구히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난민 확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1순위 그룹 중에 일부는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에 보안 심사를 통과한 아프간인 220여 명이 버지니아주 포트롤리 육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 이민 비자 심사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미국으로 이송된 후에 미국에서 최종 서류 절차와 건강검진 등을 받게 됩니다.
네,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미국 특별 이민 비자 SRB를 신청한 사람은 6,500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일단 보안 심사를 마친 약 2,500명은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이송돼서 SIB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인구가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보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SIB 신청자들은 그 가족과 함께 제3국에 재정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SIB 등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2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헤라트와 칸다하르, 라슈카르가 등 주요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도시는 각각 헤라트주, 칸다하르주, 헬만드주의 주도인데요. 미군은 연일 대대적인 공습 작전으로 아프간 보안군을 지원하면서 탈레반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탈레반은 라슈카르가시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체조 여왕인 시몬 바이스 선수가 3일 열린 여자 기계체조 평균대 결선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심리적 압박에 잇따라 기권을 선언해서 파란을 일으켰던 달 선수는 이로써 단체전 은메달과 함께 두 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이번 대회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선수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네, 벨라루스 여자 육상 대표팀으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 선수가 벨라루스 정부의 강제 소환 시도에 반발해서 망명을 요청했는데요. 폴란드가 3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는 치마노우스카 선수가 대회 기간의 코치진을 비판하자 귀국을 명령했는데요. 치마노우스카 선수는 이 정부의 조치에 위협을 느끼면서 망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회도 어느덧 열흘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각국의 메달 집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3일 오전 현재 미국과 중국이 총 메달 순위에서는 각각 68개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 순위에서는 중국이 32, 미국이 22개로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총 메달 52개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국은 금메달 6, 은메달 4, 동메달 9개로 총 메달 순위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남부 지역 주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확대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가 결국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속 대책을 요구했고요. 이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해서 백악관이 유명인들의 도움을 받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감염증 관련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네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각종 통계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남부 지역 주들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병원연합이 2일 약 1만 400명에 이르는 입원 환자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초에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입원 환자는 아무래도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전체 확진자는 그보다 많겠죠?
맞습니다. 주말 직전인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보고된 확진자 수가 2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나타났는데요. 플로리다에서 하루 집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한 전국 확진자 통계의 약 5분의 1가량을 플로리다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텍사스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통계를 합하면 전국 확진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이어서 남부 지역의 다른 곳도 가볼까요?
네, 루이지애나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지애나에서 2일 하루 동안 입원 환자 수가 팬데믹 발발 이래 어느 시점보다 많다고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밝혔는데요. 이날 낮에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한 숫자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에드워즈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이렇게 크게 많아진 주가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 아칸소주의 경우 2일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1,20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팬데믹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칸소에서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1월이었는데요. 그때 통계가 한 1,400명이었습니다. 지금 1,2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수준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
네.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백신 접종 현황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와 입원 환자 등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설명했는데요. 주로 남부 지역의 공화당 주지사 재임 지역에서 이 백신 접종률이 부진합니다. 이 플로리다주 병원 연합 측은 최근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의 95%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코로나 대응의 관건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지난 1일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 미접종자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당국은 백신 접종률 제고 운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파우치 소장 외에 로시알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그리고 비엠 머시 의무총감 등이 잇따라 회견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호소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고요. 백악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백신 장려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백신 접종 장려 운동의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접종률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지난주에 앞선 7일간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주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2일부로 달성이 됐는데요. 당초 시점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4일보다는 한 달 가까이 늦어졌지만 결국 목표를 이룬 겁니다.
네, 계획했던 목표를 이룬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을 수 없는 진전을 이뤘다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서 접종을 마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이렇게 백신 접종 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 지역 당국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또 뉴욕시 당국이 소속 공무원과 근무자, 또 현장 의료진들에게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뉴욕주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요 공공사업체 종사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2일 밝혔는데요. 뉴욕 광역교통공단과 항만공단 관계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지역당국이 방역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규모로 60세 생일잔치를 계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위중한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진행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 때문입니다.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60세, 그러니까 회갑 생일잔치 계획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는 주말에 매사추세츠주 남동부의 고급 휴양지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는데요. 이 초청받은 사람 중에는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 또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씨 등이 포함된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을 때만 이 생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 불참한다고 백악관 측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행사가 적절한지에 관한 입장을 백악관이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경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60세 생일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이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가 만료가 됐네요.
네, 이 월세를 못 낸 사람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보호 조치가 주말 동안 만료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백악관이 해당 조치를 긴급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통보했었는데요. 공화당이 반대해서 연장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무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더 이상 보호 조치를 시행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진 스펄링 백악관 고문이 2일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새로운 30일 퇴거 중단 조치를 CDC에 요청한다고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실행할 수는 없더라도 확진자 증가율이 높거나 현저한 카운티들의 초점을 맞춰서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긴급성에 따른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당초 이런 보호 조치가 왜 나왔던 겁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월세를 못 내는 임대 가구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봉쇄 조치와 경제 위축 등의 여파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계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건데요. 작년 9월부터 보호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CDC가 퇴거 금지령을 단행했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을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관련 조치를 다시 연장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지난 6월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법률로 정해야 할 퇴거 관련 조치의 중단을 명한 것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이 의회에 긴급 연장을 요구를 했던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공화당이 반대해서 연장을 못한 겁니다.
네. 공화당이 세입자 보호 조치에 반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집주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 임대주택의 41%가 개인 소유인 것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가 분석했습니다.
네.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주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집주인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화당은 강조해왔는데요. 임시방편적인 이 보호 조치를 그때그때 연장해서 이어갈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강제 퇴거 중단 조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이 세입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해서 백악관이 유명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악관이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눈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영어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이 게시물 구독자, 그 팔로워를 많이 보유했거나 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선택한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 양이 대표적입니다. 이 로드리고 양은 18세 여성 가수이자 배우인데요. 이 틱톡이나 유튜브, 스포티파이 같은 주요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 초 발표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이라는 노래가 이 빌보드 순위에서 장기간 1위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로드리고 양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네, 지난달에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시간에 함께 들어가서 기자들을 놀래켰는데요.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해온 일, 그러니까 백신 접종 장려를 돕게 돼서 영광이라고 로드리고 양은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에 게시됐는데요. 이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을 로드리고 양이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로드리고 양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파우치 소장과 함께 백신 홍보물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소장과 로드리고 양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영상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백신에 관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질문받아서 답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대담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네,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에 나선 파우치 소장은 젊은 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젊은 층 입원 환자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드리고 양은 이런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마치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좀 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대화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정장을 입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이 로드리고 양이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이 영상에서 언급했는데요. 로드리고 양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신뢰받는 전달자이기 때문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 양처럼 신망받는 사람들이 이 백신족 홍보와 접종 장려 활동을 더 크게 벌여서 젊은 층에서 이 백신 문제가 화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슬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가 20세기 초에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올해 발표했습니다. 예, 터키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제노사이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폴란드의 유대계 법학자인 라파엘 렘킨이 1943년 자신의 책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용어는 종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제노스와 살인의 라틴어 사이드를 합한 말입니다.
It will be recalled that in December 1946, the General Assembly, by unanimous vote,
렘킨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자행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목격하고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엔은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은 1951년 1월에 발효됐습니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는 제노사이드란 그 전체 또는 일부로서의 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아래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And the Genocide Convention enshrined the commitment of that moment. The UN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런 행위로는 먼저 한 집단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행위,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야기시키기 위해 준비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그 집단에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한 집단 안에서의 출생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준비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모두 제노사이드를 예방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These rare images from 1923 shared by the Cineteca of Bologna.
학자들에 따라 의견은 다르지만 20세기 들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1915년과 1920년 사이에 벌어진 오스만 튀르크의 아르메니아 양민 학살, 2차 대전 기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 그리고 1994년 르완다 후투족이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을 학살했던 사건 등입니다. 그 밖에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구소련 내 우크라이나 대기근,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의 양민 학살, 1995년 세르비아 민병대의 보스니아 양민 학살, 그리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을 제노사이드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제노사이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3년 3월 4일 미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가 국민 앞에 섰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미합중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선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을 정화하고 재검토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 오로지 정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정직한 사람과 모든 애국자,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가는 모든 이에게 제 옆에 와서 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고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인생의 대부분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다음 1910년 뉴저지주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정치 경험은 2년 정도로 짧았지만 주지사직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19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선거 연설을 했고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름과 선거 공약을 최대한 많은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자신의 계획을 The New Freedom, 새로운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선거 공약 가운데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제안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서 승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고, 결국 막강한 경쟁 후보였던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누르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했습니다. 전직 대학교 총장의 주지사였던 우드로 윌슨이 짧은 시간 안에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미 합중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취임한 다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약속했던 여러 선거 공약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수입 관세를 줄이기 위해 즉시 특별 회기를 소집하자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관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의 제안을 호소하기 위해 전통을 깨고 백악관을 떠나 직접 의회에 나왔습니다.
많은 의원이 윌슨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대통령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원 조사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원 의원들 가운데 여러 의원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관세가 높을수록 수익을 올리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상원 의원들의 투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영향을 줬고 결국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윌슨 대통령의 관세 개혁에 반대했던 거죠.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상원의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힘과 투표권을 이용한 사실은 일반 대중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고 이런 국민 여론의 부담을 느낀 의원들은 재산을 포기하고 윌슨 대통령의 관세개혁에 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회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관세 개혁에 대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면서 연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원은 소득세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을 승인하기 위해서 앞서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민주당은 새로운 관세와 소득세법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혁 노력은 이번에는 금융업계로 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금융제도가 변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은행을 통제하지 않는 기존 제도는 미국이 주요 산업국가로 자리잡기 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제도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가의 부가 극히 소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단 두 명이 미국 전체 부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경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서로 도울 방법도 있어야 하고요. 부를 쥐고 있는 몇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은행 제도에 대한 통제는 민간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기관에 속해야 합니다. 정부에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연방준비제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짧은 대화를 통해 영어 문법을 배워보는 Everyday Grammar, VOA 매일 문법이 이어집니다.
VOA Everyday Grammar.
안녕하세요. Everyday Grammar, VOA 매일 문법 시간의 이은경입니다. 짧은 문장을 통해 미국 영어 문법을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주말 계획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보통 대개들 어떤 사람이 주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만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계획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정원에서 일할지도 몰라요.
I may work in my garden this weekend.
I may work in my garden this weekend. 조동사 may, M-A-Y를 쓸 수도 있습니다.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뜻을 가진 확실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조동사입니다. M-I-G-H-T, might도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ght는 may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내년에 한국에 갈지도 몰라요.
I might go to Korea next year.
내년에 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이 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I might go to Korea next year.
I might go to Korea next year.
I might go to Korea next year.
또 어떨 땐 think, T-H-I-N-K. 생각한다는 뜻을 가진 think라는 동사를 써서 그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think는 내 생각에는 뭐뭐일 것 같다는 뜻도 갖고 있어서 guess, G-U-E-S-S와 함께 추측이나 확신이 없을 때 자주 씁니다.
I think I can go with you.
I think I can go with you. 내 생각에 너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I think I can go with you. I think I can go with you.
I guess we will rent a car. 차를 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I guess we will rent a car. I guess we will rent a car.
다른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am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I was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I am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I was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한 문장에서는 I am thinking, 또 다른 문장에서는 I was thinking 두 가지를 썼는데요. 어떤 것이 더 불확실하게 들리시나요? 두 문장 다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들으신 문장 I was thinking, 과거 진행형 동사 was thinking을 써서 조금 더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과거형이 항상 과거의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미래를 표현할 때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 진행형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I haven't made up my mind. 아직 제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I haven't made up my mind.
오늘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표현하는 방법
I am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I was thinking of working in my garde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정원에서 일할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 어떤 계획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